오늘 선포되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시원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구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5장에 들어서서 이제 들어서면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하나님 우편에서 왕직과 대사장직을 다 수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시되 왕이신 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직을 소개하는데 그들 스스로가 연약해서 자신의 속죄제를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자신도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그는 이제 그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무한히 값진 속죄제를 드리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이제 4장 마지막에서 5장에 들어서면서 그 감동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장직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계시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와 같은 모양이신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란 시은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담대히 하나님을 만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동적인 이 그리스도의 대사장직에 대한 이 설명 중에 오늘 5장 11절에 갑자기 멈춥니다. 그 설명을 갑자기 멈춥니다. 왜 멈췄는가? 이 주제가 이제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다라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황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동정하시는 분, 이 대사장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이 히브리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5장 11절에서 멈추고 톤을 바꾸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하고 멈춥니다. 설명하기 어렵다. 할 말이 많지만 가지 않겠다.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7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의 대사장직에 관하여 설명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7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7장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5장 11절에 멈춥니다. 잠깐 멈추어서 내가 이 설명을 더 하고 싶은데 잠깐 멈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듣는 자들을 준비시킵니다.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꾸짖고 경고하고 위로하고 확신을 주면서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 꾸짖고, 6장 4절에서 8절까지 경고하고,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위로하고,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확신을 주고, 그렇게 준비시킨 다음에 이제 7장에서 다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 꾸짖는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꾸짖습니다. 내가 더 설명하고 싶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서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구나라는 것이죠.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은, 이 둔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무 의욕 없이 축 처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게으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와 6장 12절로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할 때 이 게으르다라는 단어와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아무 의욕 없이 축 처져서 게으른 것입니다. 축 처져서 게으르고 둔한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감격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성경도 보고, 부지런히 말씀도 보고, 부지런히 경건서적도 읽으면서 이 믿음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게 신자의 마땅한 자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감격하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어떤 분인가, 우리가 어떤 말씀하시는가 더 찾아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둔해져 버리면, 믿음의 감격이 다 사라지면 이제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듣는데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듣는 거 별 관심이 없습니다. 게으릅니다. 이런 것을 이제 너희가 들음에, 이 말씀 드림에 관하여 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관심이 없는 상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리고 관심이 없다면 그건 정말 그 사람에 대하여 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관심이 없다면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가 내가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희가 둔하구나, 듣는데 둔하구나 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감동적인 대사장직에 관하여 계속 말해야 되는데, 특히 이 멜기세덱을 따른 이 대사장직에 관하여 말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에 관하여 내가 더 말한다고 하여서 너희가 듣겠는가, 너희가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말한다고 하여서 관심이 있느냐, 지금 그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막 귀는 향하고 있지만 어때요 여러분? 귀를 닫고 있죠. 귀는 향하지만 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속에서 말하죠. 당신은 떠드십시오.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까 봐서 이 중요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히브리서는 너희가 듣겠느냐? 너희가 정말 관심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두나무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술어를 이 두나무로라는 이 서술을 풀으면 둔하게 되었다라가 되겠습니다. 둔하게 되었다. 12절에 보면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할 때 그 되었도다. 너희가 둔하게 되었도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듣는데 둔하게 되었구나입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부터 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하고 민감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더 들으려 하고 더 확인하려 하고 더 곱씹으면서 묵상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별 관심이 사라져 없어졌어요. 관심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 들음에 둔해졌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믿음의 문제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더 이상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둔하게 되었구나.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였는데 그래서 내가 만약 그렇게 민감하다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하여 내가 말한다면 정말 귀를 기울여서 어떤 말씀인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듣고 곱씹을 텐데 이제 내 지금은 둔화해져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잘 듣지 않을 터인데 어떻게 내가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하겠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 둔한 상태를 꾸짖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민감하지 않고 게으르고 소홀히 하는 그 상태가 되었도다라고 안타까워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염려가 있는 것이죠. 대사장직이라는 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많은 말을 전달하여도 과연 들을 수 있을까? 대수롭지 않게 이 말씀을 받으면 어떡하겠는가? 그 안타까운 염려 가운데서 이렇게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합니까? 혹시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둔하게 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결정적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뭐 다 들어도 똑같은 것 같고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한 번씩 교회 나오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거기에는 영적인 성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산 시간을 생각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았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그런 수준에 이르렀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배워야 하는 처지에 있구나라고 안타까워합니다. 영적 퇴보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서 영적으로 성숙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났는데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관심이 없고 퇴보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간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영적 성숙에는 세월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무작정 세월이 흘러간다고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살게도 하시지만 또 어떤 데는 또 높은 자리에 두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굴곡을 두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 두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시간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중에서 우리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시간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그 시간들이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때가 오래되어서 믿음으로 산 세월이 얼마인데 지금 너희의 형편을 보라고 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적인 것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구나라고 안타까워합니다. 믿고 산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오래 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다시 확인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이 없고 오히려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민감한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할 자들, 그것도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배워야 할 자들로 퇴보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퇴보에 대하여 이제 다르게 설명하는데요. 이 영적 퇴보에 대하여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안타까워합니다. 여기서도 되었도다라고 하죠.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는데 이제 영적으로 퇴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퇴보해서 이제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없고 도리어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퇴보를 꾸짖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꾸짖고 퇴보한 상태를 꾸짖습니다. 예전에는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였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 미성숙한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속겠다고 할 때는 그 순전한 신뢰를 말씀합니다만 여기서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대조되는 모습은 연단을 받은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하게 되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했었는데 단단한 그 음식을 주어도 그것을 곱씹고 그 삶에 경험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민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삶으로 경험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예민한 자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 있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시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은 삶에서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성숙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때문에 고민해보고 말씀 때문에 갈등에 들어오고 말씀 때문에 더 진지하게 기도하고 말씀 때문에 손해도 보고 말씀 때문에 비참해지기도 하고 때때로 말씀 때문에 절망도 해보고 그러나 또 말씀 때문에 힘도 얻고 말씀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듣는데 둔하다는 이 말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처지에 있다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성적인 이해력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또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애쓰는가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전인이 경험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말씀의 전인이 반응하는가, 지정의가 반응하는가, 때때로 우리는 이 말씀이 듣는 이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식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의의 말씀의 경험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말씀에 민감하다는 것은 그 삶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민감하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어떤 지적인 머리에만 담겨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민감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정말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민감하면 질문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의 삶은요 복잡하고 근데 이 복잡한 게 너무나도 구체적인 삶의 정황들입니다. 이렇게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하지? 어떻게 진로를 결정하지? 어떻게 뭐 직업을 택하지? 모든 것이 다 정말 갈등 속에 있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둔한 자들은 그 말씀이 그 삶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산다?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민감한 자들은 그 말씀을 자기의 삶의 상황 속에 녹여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합니다. 이 경험이 우리를 성숙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말씀인데 이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듣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삶이 반응하지 않고 생활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험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는 미성숙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다른 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가 돼야 됩니다. 경험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말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나오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미성숙한 자들과 대조적으로 이 14절은 성숙한 자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모습은 단단한 음식이 주어지면 잘게 부수어 먹고 소화시키는 모습이죠. 미성숙한 모습은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소화라는 것은 이성으로 이해했는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삶에서 경험했는가입니다. 경험했는가.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숙의 상태는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 감각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을 분별하는 감각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사용함으로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경험이 있어야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용이라 함은 훈련과 경험을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잘게 부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음미하고 생각하고 삶으로 살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면 결정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가, 저렇게 해야 맞는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훈련입니다. 그런 고민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고민을 갖고 살아야 선악을 분별하는 성숙한 수준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연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연단을 받는 것이란 고된 훈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정말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고된가, 연단을 받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면서 경험해야지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선악을 분별하는 감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이 분별이 우리의 삶과 당연히 분리되지 않겠지요? 이게 선한 걸 내가 알아, 이게 악한 걸 내가 알아가 아니라 자기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영적 성숙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산 세월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으나 신자의 모습이란 것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선악의 분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불리우지만, 신자라고 불리우고 또 많이 또 우리가 알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책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관한 지식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불신자의 모습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거기에 무슨 선악의 분별이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선악의 분별도 없고 영적 성숙도 없습니다.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소화시키려면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하죠? 씹어야 되죠. 그래서 소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이걸 삶으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적 갈등이 생기죠. 살아내려고 애쓸 때 내적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위로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에 둔감하면 말씀이 그 삶에 역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이 주어져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단단한 음식과 같아요. 씹고 또 씹어서 자기 것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내 삶의 경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험으로 만들면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 대한 통찰력, 내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세상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때 그래요. 그렇게 세월을 살았을 때 그것이 생깁니다. 이제 6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관하여는 이미 5장 12절에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고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둔하여진 자들, 그래서 초보에 대하여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구나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 이렇게 하니까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너희가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또 6장에 들어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고 하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 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주관자의 불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도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배워야 할 자들, 그 초보를 다시 배워야 할 자들에게 버리라 이 말씀이 이상합니다만은 이 말씀은 더 이상 초보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씀이죠. 영적인 초보 상태, 영적으로 퇴보한 상태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둔하니 겨우 아주 기초적인 말씀만 듣고 그것마저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지 않고 버거워하고 배웠으나 삶에 적용하지 못하니까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배워야 할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보, 도의 초보를 교리의 초보를 버리자는 말씀이 도의 초보를 버리자는 말씀이 이것이 아무 쓸모 없으니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보를 버리자 이 말씀이 아니라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초보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성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는 이 말씀, 더 구체적인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자고 합니다.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자. 교훈의 털을 다시 닦자는 말이 닦지 말자는 이 말씀은 이 교훈이 불필요해서가 아니라 이제 버리자는 말씀이 아니죠. 털을 다시 닦지 말자. 무슨 말씀입니까? 집을 지을 때 털을 닦고 그 위에 건축물을 만들어야 하죠. 그냥 터만 해놓고 계속 세월이 지나가면 언제 그 건물이 완성되겠습니까? 그건 좋은 건축이 아니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털을 닦고 다져놓고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 아무튼 시멘트 같은 걸로 단단한 털을 만들죠. 그렇게 털을 놓았으면 이제 그 위에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꾸짖고 있습니까? 털을 다시 닦지 말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털을 닦고 다시 치우고 또 닦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성숙에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털을 허물고 다시 털을 세우고 이걸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에 무딘 자들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이죠. 여전히 기초로 돌아가서 기초의 내용마저도 버거워하는 거. 왜 버거워하냐면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 교리들을 구체적인 교리들을 확인해 보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교리들이 불필요해서 버리자는 의미로 생각해서는 그러니까 안 되겠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하는 행실입니다. 이걸 회개해야 한다. 성령님 없이 하는 행위들, 죽은 행실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례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베푸시는 영적인 세례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물세례를 주지요. 교회가 물세례를 줍니다. 그 다음에 안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자 중에 이제 장로회에서 안수받아 직분에 세웁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종말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서가 있습니다. 회개, 믿음, 그렇죠? 세례, 직분, 그리고 심판입니다. 구원론, 말하자면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자는 말씀이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버리자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머물러서만 안 된다. 이 기초적인 것에 머무르면 안 되고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완전한 데 나아가자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포함시킵니다. 늘 우리는 완전한 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나아가는, 항상 앞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이 동사가요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 쓰였는데 먼저는 이것이 한 번 나아가라라는 걸로 쓰이지 않고요 사실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신자는 날마다 성숙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에 민감하고 날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날마다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또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표현에서 이제 원문에서는 독특하게 이것을 수동태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아가자라는 것을 직역한다면 이런 겁니다. 나아감을 당하자. 또는 이끌림을 당하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려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나아갈 목표를 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홀로 목표를 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목표를 정했으니 하나님은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소서. 주의 이끌림을 당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 3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하리라. 그러니까 실컷 우리의 과제로서 우리를 꾸짖으면서 우리의 과제로서 우리가 할 일들로서 쭉 말씀한 후에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이죠. 우리의 과제이지만 우리의 숙제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곰곰이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내적 갈등과 어쩌면 이 말씀대로 살려면 외적인 갈등이 있는 그걸 끌어안고 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 이 정도면 됐다.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다 잊어버리겠다. 나는 이제 나아가겠다.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가 완전한 나에 나아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말씀 때문에 고민해야 합니다. 말씀 때문에 여러분 갈등해야 합니다. 말씀 때문에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지? 고민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경험하며 산다는 게 뭘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때때로 길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10초 기도, 10초.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10초 기도 하지 마시고 길게, 네, 뭐 30분, 1시간, 어쩌면 그 기도는 2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매일 2시간씩은 아니고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성숙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에 있습니다. 선악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복잡합니까? 얼마나 우리 세계가 복잡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 삶으로 마주하는 문제가 되었을 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므로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아감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연단을 받는 일이요, 고단한 일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늘 나아가시는 멈춰 있는 자가 아니라 항상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삶으로 말씀을 경험하며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그네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예민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저희가 주의 말씀에 둔한 자들이 아니라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때때로 도전하고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의 영역들이 우리를 도전할 때에 주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자,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세월만큼이나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잡한 삶의 내용들에 대하여, 복잡한 이 세상에 대하여 주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이오나 주여, 비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성숙에 나아가는 자요,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성숙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